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화목 제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신 주님, 전국 각지에서 주님을 섬기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던 이 귀한 형제자매들이 겨울 수련회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 수련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저희들 각각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축복이 저희들 가슴속에 더욱 스며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더 강한 마음을 자원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기획하고 지금 현재도 봉사하고 있는 그 모든 손길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 세상을 향해서 열렸던 마음을 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욱 1년 동안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말씀을 주시며 새로이 다짐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빙판길이 있는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국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함께 배우고 우리가 같은 주님 안에서 이제 수련회를 같이 하고자 아마 그 마음으로만 이곳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죠.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천국을 가졌고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졌고 어떤 같은 말씀을 가졌고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같은 그 천국 안에서 아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작년에는 뭐였죠?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 작년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깨어나라.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내년에는 이제 걸어가라. 점차 이제 발전되어 나가야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일하는 것까지. 자, 이번에는요, 예, 이번에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깨어서 이제 일어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07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가 이런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찾고 함께 상고하곤 하지요.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2절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함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그 죄사함은 뭐 오늘까지만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사. 그렇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근본, 근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creature, creation, 창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조죠.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지었어요.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구속하사. 그렇습니다. 구속하사. 예, 하나님은 구속 곧 죄사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십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겨울 수련을 위해서 아마 함께 모였고 이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모였다가 또 각기 가서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모였다가 또 각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 주님 앞으로 전부 모이게 됩니다. 전부 모이게 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부터 날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주님 앞에 완전히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헤어짐이 없죠. 해외 선교 가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요, 그 아주 깜깜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밤에는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밤에도 전등이 많아서 환합니다만은 거기는 전등을 몇 개 못 킵니다.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집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깜깜한데 눈만 반짝 반짝합니다. 예. 그분들도 앞으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산다는 그 말에 얼마나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이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언어는 다르고 또 습관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음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다른 것이 많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한 형제 자매로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전국 각지에서 여기에 어떻게 모이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님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국 각지에서 편지를 보낸다든지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모이라 안 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모으시게 한 분도 주님이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모으셨도다.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여름 수양에는 다른 영혼을 전도할 목적으로 이제 여름 수양에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겨울 수련회는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돌이켜보고 올해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짐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교제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그 말씀도 배우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진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요,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좀 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다 구원받았다고 앉아있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다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계신 분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혹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더욱 특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면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는 정말 불편한 곳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어떤 미국 사람에게 자유가 무엇이냐? 한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라.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죠. 그 뉴욕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맨 꼭대기 방을 벽을 다 헐고 그냥 옥상처럼 그렇게 이제 턱 넣어두면은 완전히 그 맞춘 꼭대기 위에 그 사람들만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만 있는 그 속에 꼭대기 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람 100명을 놓고 벽을 다 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아주 평화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자유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럼 뭐예요? 옆에 누가 발로만 탁 차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바로 그날이 죽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100명의 사람이 서로 정말 아무런 그 밑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자유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좁은 공간에 또는 참 집도 아닌 곳에서 하다 보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몰래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이죠. 성경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혼을 삼으라. 자, 여기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구절에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야기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쓰는 그런 쓴 그 편지입니다. 형제들아란 말은 바로 우리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요, 잠자리가 부족하다 보면은 원망할 수가 있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 원망하는 죄는 세상 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뭐하기 위해서? 예, 사하기 위해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세상 죄는 영원한 속죄를 했지만은 이 원망하는 죄는 이건 선악간의 죄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난다 그랬죠? 그리고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원망하는 것은 그 악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은 세상 죄악으로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이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말이죠. 교회가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예,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면서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게 되면 주님의 선악간에 어떤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틀림없이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든지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예,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러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봉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여기 와서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뭐를 하나라도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까?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면 좋겠죠? 그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은 원망하기 쉽지요. 그런데 아이고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을까? 다른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하고 내가 그것을 치운다든지 올바르게 해놓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일로 바뀔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시편 37장 보겠습니다. 시편 37장입니다. 시편 37장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시편 37장 7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원망과 불평은 그냥 이웃사촌인 격이죠. 원망하게 되면 불평하기 쉽고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하기 쉬울 겁니다. 그것도 습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참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랬어요.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불평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평할 만한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담당하면은 바로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그런 훈련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선 내가 신앙이 이번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지는 걸 배워야 되겠어요? 낮아지는 걸 배워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배우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낮아지는 삶, 생활 속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성장하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실 때에 낮아지는 것만큼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으려고 해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마 결탄코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낮아지는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301호에서는 전도집회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는 늘 주님의 말씀이 함께 증거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마다 항상 전도집회반이 같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집회반의 새 친구들을 위해서 분반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들어주셔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분뿐만 아니라 거기서 도우미로 봉사하고 있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상을 받게 될 겁니다. 뭐 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에 떠느라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 지옥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건지는 저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로 돕지 않는다면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약 2,000명의 우리 고등부 학생들, 교사들이 기도한다면 주님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한번 뜻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번 집회에 온 그 영혼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주님께 매달려 봅시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 수련회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엮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그냥 손님은 섬김만 받고 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주인은 손님을 뭐 하는 입장이죠? 섬기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부가 다 주인으로서 이제 옆에 오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겨울 수련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엮어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수련회. 어떤 학생은요, 야, 이번 수련회에 갔다 와서 이제 생각이 이제 변하고 또 행실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진 수련회가 됐는가 하면은요, 어떤 친구는 있잖아요, 아이고 재미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 왔습니까?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 왔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또는 뭐라든지 그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려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재미를 찾아서 여기 왔다면 잘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육신은 쳐서 멸하고 육신의 소욕은 쳐서 멸하고 여기서는 말씀이 운행하고 말씀이 나의 영혼에게 영혼이 가란 그 상태 속에서 말씀에 어떤 생명수를 마시고 말씀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 빈공했던 내 영혼이 이제 풍부해져가지고 풍성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련회를 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반 교제를 한다 그럴 때도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뭐 별거 아니니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적극 나서고 어떤 형제가 잘 못하면은 또 어떤 자매가 잘 못하면 옆에서 참 같은 마음으로 좀 도와주고 뭐하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수련회. 그렇잖아요. 나도 그것에 함께 동참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수련회. 그런 수련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세례요한을 만나러 간 그 사람들 보고 광야에 왜 나갔냐. 뭐 바람에 나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왔냐. 그렇지 않으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러 갔냐. 세례요한을 만나러 세례요한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 함께 만나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 수련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도 나도 공급받고 그 교제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성장했던 것이 1년에 세 차례씩 그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들은 1년에 세 차례씩 그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갖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1년에 두 차례씩은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겨울 수련회 참석을 해서 6개월 살고 그 힘으로 6개월 산대요. 그리고 여름 수양에 참석해서 또 그 힘으로 6개월 살고 그럼 1년 간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 기왕에 와서 참여하는 수련회가 육신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동안 못 먹었던 것들을 먹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혼의 어떤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3층 302호에서는 지금 상담 받는 전도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도 지금도요. 아이고 나는 이번에 상담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요 지금 가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우선 항상 주님 앞에는요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오는 거예요. 해결하고 이게 먼저예요. 그 이제 나중에는 갈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이게 이번 못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내일 정도 신청을 해가고 그렇게 가면은요 밀려가지고 또 못하고 또 집에 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생활상담 그런 부분은요 오늘 저녁에 아주 전도인하고 아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한번 내놓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떤 형제자매는요 겨울 수련회 여름 수양에 참여하는 것이 그 깊이 있는 상담을 그 사모해서 또 오는 그런 학생들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굳건하게 강건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 오늘은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선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부터 생각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구원 받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말씀으로 거듭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는지 어떤지는 뭘 갖고 판단을 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분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3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도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놓고 5절에 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이번에는 거듭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얼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3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려놨거든요. 또 하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런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못했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 두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행한다는 말씀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요거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요, 작년에 뭐가 있었죠? 깨어나라 그랬죠? 눈 감은 사람은 한번 깨어나 보세요. 깨어나라. 자, 여기 보세요.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있는데 얘기해 봅시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잠자는 자는 숨을 쉽니다. 자세히 보면 잠자는 자는 움직여요. 그죠? 잠자는 자는 건드리면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무게를 못 느끼지만 잠자는 자는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함께 할 수 없다. 죽은 자는 배고픔을 못 느끼지만 잠자는 자는 배고픔을 느낀다. 어떤 아이는 잠자다가 배고파갖고 깨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자는 송장 냄새가 나는데 잠자는 자에게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죽은 자는 영원히 누워있지만 잠자는 자는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조금 아까 여기 잠자는 친구도 일어났어요 벌써.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의 특징, 첫째, 교제에 우려하지 않는다. 계속 자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른 깨워갖고 오면은 되거든요. 이거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면 잠이 는다. 잠이 늘죠. 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 들질 않습니다. 잠이 많으면 만사가 귀찮다. 잠결에 이 사람 저 사람 친다.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이런 친구는 구원은 받았지만 잠자는 자다. 살아는 있지만 잠자는 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밥맛이 없다. 말씀에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약을 먹어야 한다. 신약 플러스 구약. 그래서 이런 친구에게는요. 특히 이제 닝겔 한 병 맞아야 되죠. 이런 그 수련회를 통해서 닝겔을 맞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한다. 희생과 고난을 싫어한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잠자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징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계속 주님한테 혼나고 징계 맞고 그런데도요 안 돌이켜. 그럼 계속 일이 꼬이고 힘들고 안 되고 그렇죠. 죄의 무게를 느끼고 삶의 무게를 느끼고. 이방인과 교제를 좋아한다. 예. 잠자는 자가 당하는 일, 잘 때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올무에 걸린다.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신앙생활을 망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 속에 빠지기입니다. 시험에 든다. 그래갖고 죄를 지켜야 되고, 그래갖고 죄 때문에 또 주님한테 징계를 받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일어나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이제는 이번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내 근본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뭐냐. 이제 봅시다. 일어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 했어요? 죄사함을 얻었죠. 그죠? 이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으셨죠? 구속 곧 죄사함. 죄사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습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속에서 막 불이 확 지나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77절로 보여주면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얘기하면은요 또 그래 그런 구원도 있는데 이런 구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는데 성경에 어디 있는지 한번 대달라. 못 되죠. 왜? 그런 없다 성경에 있거든.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례로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 얼굴이 이제 검은 얼굴이 더 검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의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이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을 해줬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짓는 죄라든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자기가 꼭 회개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자기의 공로, 회개라고 하는 자기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았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잘 알죠?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뭐 하루에 몇 번씩 우리가요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함께 있죠.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씀 있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이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영생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받으러 이 땅에 왔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내 삶에 직결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00년 후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신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죠. 아마 모르면 몰라도 100년 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90장에 보면은 주께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영원이란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어떤 100년, 우리의 7, 80년 이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짧은 기간이에요. 아마 저도 여러분들의 나이로 본다면은 나이에 한 두 배, 세 배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한갑을 바라보지만 그 기간을 보면은요 너무 짧아요. 제가 28살에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28년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구원받기 전 28년을 살았고 구원받은 후 28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기 전도 실은 구원받기 전은 길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빨리 좀 중학생 됐으면 좋겠다. 빨리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다. 빨리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러면서는 시간이 되게 안 갔거든요.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요. 좀 천천히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도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벌써 56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짧은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생을 위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어떤 은혜를 의지해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명예롭게 살 건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솔직히 네팔이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아프리카 케냐나 뭐 그런 나라 한번 가보세요. 카메룬이나 토고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 미안합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 본다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생은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뭐를 주고자 하는 거다고요? 영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 것으로 끝난다면 누구는 좋은 나라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 세상 호의호식하고 살고 누구는 이게요 집에 가정을 보면은요, 한 두세 평 될까? 거기에 뭐 7~8명씩 삽니다. 가운데 평상 같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침대예요. 거기에 7~8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는 부엌도 없고 그리고 뭐 화장실도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옷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있는 옷 떨어지면은 그냥 다른 거 입고 뭐 이런 셈이지 자기 이름으로 자기 것으로 뭐 몇 벌 옷이 이렇게 여벌로 이렇게 개어져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겠죠, 그러면. 그럼 이제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야, 발 디딜 수가 없어요. 그냥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 그 내용물이 넘쳐가지고요. 냄새 하며, 파리 때 하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으로 함께하는 취사장이죠, 말하자면. 거기서 씻어갖고 뭐, 끓여 먹고 하려는 그런 거. 무슨 뭐 난민 수용소도 아마 그거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평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결코 어떤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부자 나라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그런 데는요,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그 가난한 나라들에게, 그들에게 가면은요,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들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마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영생. 성경 시편 133장 봅시다. 시편 133장. 시편 133장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세상 복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생입니다. 이 복 하나에 다른 복들은 옆으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물러나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는 보통 형제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그 형제 자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는 축복받은,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실은 더 받을 것도 없어. 뭐 더 받을 필요 있어요? 영생복 받았지. 그렇잖아요? 먹을 거 있지. 입을 거 있지. 핸드폰도 있지. 응?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더 무슨 복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다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영생복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 했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난 것이냐? 물과 뭘로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죠. 거듭나는 것은 물과 지울 수도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물이 뭐고 성령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성경 베드로 전서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됐습니다. 이 물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냥 제의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다 그 말입니까? 나의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산자돌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부활, 이거에 대한 연합이죠. 이 연합이 바로 거듭나는 비결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또 큰 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걸 보고 이름하여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침례 교회에서는 전부 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 이렇게 물로 뿌리는 이게 약식 세례는요. 제가 이렇게 외국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 다른 나라는요. 전부 이제 예수님을 하여튼 영접했다 뭐 그렇게만 해도 전부 그 강에 데리고 가가지고 물속에 넣다 빼더라고. 물론 뭐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상태로 그냥 나오는 거겠지만 하여튼요 침례예요 전부. 침례라는 것을 왜 주냐? 이거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세상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가리치는 거예요. 뭘 가리친다고요? 심판을 가리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가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받은 결과 내 죄를 뭐 했어요? 사했어요. 속죄. 그래서 물은 속죄를 가리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은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내가 어디 속에 있었냐? 구원 받기 전에는 죄씨 속에서 살았는데, 구원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씨. 씨는 죄씨가 누구신지 아세요? 예? 마귀죠. 그렇습니다. 마귀의 씨입니다. 마귀 씨에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 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구원을 안 받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죠? 나를 위해 돌아가셨죠? 그러면 당신이 무슨 죄를 사했지? 예, 나의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까지 다 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 그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가버린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는 없어.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니라, 물은 됐는데 아직 성령이 안 된 거예요. 성령이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주와 그 영이 하나로 합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선 성경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로 난 분이에요. 마귀의 자녀는 이제 마귀의 씨, 죄시죠. 8절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죄를 짓는 자, 이걸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죄인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말입니다.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거듭난 거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성령입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해진 새 생명.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원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잘 보세요.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은 원래 나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가 있죠. 그게 나의 영인데, 이 나의 영과 이 하나님의 영, 주의 영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아십니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자신의 내 안에 싹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생활이 180도로 완전히 샥 바뀌어갖고 도저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지만 그 영이 약한 거예요. 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이 영은 싹이 나야 되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보여? 원래 내 속에 거했던 죄씨, 죄씨는 육신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집회마다 얘기한 그 일곱 가지 그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더러운 것들, 또 그 마귀. 마귀는 이제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죄는 어디에? 이 육신 밖으로, 육으로 밖으로 밀려나는 거야.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 육신 내에 딱 거해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죄를 안 짓는 거고, 성령이 약해서, 성령의 힘이 약해서 육신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애라고 하는 거 말할 수 있죠. 응? 그래가지고 이 새 생명,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이 주님은 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속이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속죄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 생명이 나한테 와 있다. 새 생명이 나한테 와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주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귀가 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이 주셔요. 성령은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열차가 있는데 열차는 레일이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성령은 말씀이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거나 또는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말씀이 없다면 그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이 새 생명은 항상 말씀의 레일 위에서 달리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정말 나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정말 그것이 아멘이 되는 사람은 박수 한번 다섯 번 쳐봅시다. 시작. 적게 친 사람이 있고 많이 친 사람이 있고 안 친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번 박수 세 번만 크게 한번 쳐보세요. 시작. 예,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러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 사실을 그 믿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기도 했다고 영접받는다고 그러는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어떤 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란 뜻이 뭐예요? 예수.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저가 저희 백성에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예수란 이름이 뭐냐?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믿는 자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어야만 됩니까?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믿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 두 번째 뭐를 알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 이제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 갈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금방 안 되죠. 지옥 갈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걸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 나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 내 개인의 구세주로 저는 영접합니다. 아멘. 그랬다고 됩니까? 예전에 기차를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다가 예수 천국 그랬어. 그리고 뒤에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글을 안 해. 불신 지옥. 그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건장한 신사가 말이죠. 품을 탁 뜯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열 번 하고 다음 판으로 가요. 자, 그 말은요. 100% 옳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 열 번 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어떤 초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다는 학생이 말이죠. 중학교 때 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뭣도 흔들려요? 예, 당연히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지금 의심스러우고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무슨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지금? 그렇잖아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부터 무슨 결단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네 자신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닫고 나를 이 상태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 구원의 주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거를 믿을 때는 영원한 속죄를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순서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생명, 새 생명.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이 의인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게요, 좀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다. 네, 그런 의미로서의 의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뭐냐?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끗한 삶 속에서 사는 그 사람까지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물론 그 신분의 변화는 없죠. 그렇지만 생활의 변화가 없는 그 사람들, 물론 영생에 들어갑니다만은, 그죠?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은 아마 못 받을 거예요. 오히려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의인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함께 읽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된 것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일 먼저 말씀으로 구원할 때는 신분이 의인이 됐지만은 그걸 보고 justification이라고 말해요. 이제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함으로 칭했다.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라고 칭해주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품의 구원 또는 생활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sanctification.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결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죄와 물들지 않은, 죄와 구별된 그런 삶.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또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게 되면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다 의인이죠. 자,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우리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우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순서가 있죠. 성령을 받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듣고, 첫 번째, 들음, 듣는 겁니다. 근데 뭐를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목적어죠?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듣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듣고 믿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인치심. 뭐를 인치시냐? 성령을. 이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을 인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성령은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이 확 지나갔다, 뭐 뜨끔했다, 화끈했다, 전부 다 가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을 가지고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로냐. 뭐로 된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잘 알면서 대답도 안 하시네. 갈라디아 3장 2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절 함께 읽어요. 그 바로 앞에 있잖아.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선 너희가 회개하여, 우선요, 이거는 한 단계를 앞섰어요. 여기로 이제 제가 이제 0번이라고 쓰겠습니다. 0번. 회개. 회개하는 게 뭐예요? 회개가 우리 이 성경 속에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인임을 회개하는 거하고,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낱낱의 죄, 개별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어요. 돌이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는 죄인임을 회개하는 겁니다. 지옥 갈 죄인임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하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했다. 이게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이게 침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것은 언제 깨달아요?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때 그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름으로 그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얘기죠. 죄사함을 받으라.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 한 영이 되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공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로 성령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갔을 때 이거를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요, 아하, 내가 그때 성령 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 일부러 뭐 당신 그거 성령 받은 거 아니라고 싸울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성령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한 걸 보여주면 이제 알게 되죠. 이렇게 이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그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 봅시다. 그 은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잘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바로 심판이 지나갔다. 심판을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되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측면에는 우리를 거듭남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잘 봐야 돼요, 이거.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10장 먼저.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읽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측에서 본다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자, 성경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됐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나이까?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란 말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오까?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그 일을 믿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을 원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으로 오신 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그 율법은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원래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벌레 보고 날르라고 하면 날르겠어요? 나비로 변해야만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한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봐라 하는 것은 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그 방법은 내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달리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몸, 거기가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기가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반드시 좁은 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삶이 만사형통하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사도바울 구원받은 이후에 만사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심지어는 죽었다가도 갖다 버렸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끝끝내 목 잘려 죽기까지 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함께 걷고 있습니까? 걷고 있어요? 예.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잠깐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요. 나의 육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나의 몸 우리가 시편 139장에도 보면은 주께서 모태에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우리가 시편 3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혼도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몸과 영혼으로 나눴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그죠? 스가랴서 12장 1절이나 또는 예레미야 3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만 했을 뿐입니다. 욥기 35장 잡시다.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10절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보세요.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누가 나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이제 나를 낳아주셨어요. 뭘로 나를 낳아주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세요. 우선 나를 이 땅에 이제 탄생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한번 태어난 거죠. 탄생이 이제 태어난 겁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를 태어나게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쪽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로?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나를 이제는 뭐하게 한다? 거듭나게 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말씀이 세상에 계셨으며. 14절. 말씀이 육신에 되어, 바로 그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뭐 했다고요? 거듭났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인생입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거듭나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고상하고, 보세요. 예전에, 사울이 구원받기 전 사울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되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사울은요, 장래가 촉망되고, 그리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에루살렘에까지 와서 유학할 정도면은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입니다. 돈도 많아. 부유한 집안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요, 천재입니다. 가말리엘 그 문하에서 수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재입니다. 그리고 뭐가 뛰어나냐? 이 리더십이 뛰어난 거예요. 리더십이 뛰어나서 그 외에 스테반을 돌로 칠 때 이 뭐였어요? 이 사울은 뒤에서 옷 찍혔습니다. 청년인데, 장가도 안 건 청년인데 뒤에서 옷 찍혔어요. 자, 그러면 대개 쫄병이 나가서 돌 던집니까? 대장이 돌 던집니까? 쫄병이 나가서 돌 던지고 대장은 뒤에 있잖아요. 다마색으로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이런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뭐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공문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고 가말리엘, 그러니까 학력도 좋아. 천재예요. 학력도 좋아, 재력도 좋아, 재산도 좋아, 권력도 있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구원받고 나온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거듭난 이후로, 주께서 내게 맡긴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자기는 목숨 바쳐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왜? 이거는 다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점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내가 전도인이 되기를 잘했다. 응?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면, 내가 전도인이 된 일이다. 이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값진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의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육신을 살려가지고 더 살게 만드는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늙어서 죽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실은 더 보람된 일이 뭐겠습니까?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 일을 하는 일,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이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닌 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꽤 많이 제가 지금 다녔는데,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요, 그 목사님들이 많은 그 선교사들이나 또는 많은 이런 그 선교팀들이 왔다 갔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전부 오면은요, 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축복받으라고, 뭐, 그리고 뭐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뭐,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나서 얼마 지나가면 또 똑같지 뭐, 그치 아니? 그러고 했는데,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그러고 났을 때 우린 다르다고요. 이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우리처럼 확실하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그런 선교단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전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요, 다른 팀들은 한번 가고 말아.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이렇게 불이 붙을라다가 그냥 꺼져버리고만은, 그냥 한두 사람 구원받고 그걸로만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려면 거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호소합니다. 지금 길을 열고 있고 주님은 자꾸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갈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실은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간다든지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가서 꼭 통역을 해야 됩니다. 통역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말고 아프리카 말도 공부도 하고, 그죠? 또 뭐 아랍어도 좀 공부 좀 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거기 가서 직접 그 나라 말로 진정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여러 말을 하는 그런 형제담회들이 있어요. 있어요. 오로지 주님이 안 쓰시면 뭐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쓰시게 되면은 내가 이 언어를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진짜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지금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여기서 이제 돈 벌어본 사람들은 딱 보면은요, 돈 버는 것도 눈에 보인대. 내가 봐도 보이더라고. 아, 여기서 뭐 하면 돈 많이 벌겠다 하는 게 보여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근데 이제 원래 그 돈 버는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은 다 보인대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해외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이제 해외 무역 같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음식물들도 누가 그러는데 반 이상이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한대요. 맞습니까? 반찬도 뭐 반 이상은 전부 수입에 들어온대요. 우리는 그냥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싱싱한 배추도 다 들어오고, 뭐 요즘 뭐 추어탕에 들어가는 미꾸라지도 다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온대. 가만히 보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를 해서 먹고 사냐, 그거예요. 뭐를 해서 먹고 사냐, 이렇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눈이 뜨였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세계 선교의 해를 선포했는데 올해부터는요, 한 단계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하는 데에 세계 선교에 예, 총동원의 해. 너나 할 것 없이 세계 선교에 모두 동참하는 해.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해외 선교할 때 따라갔습니다. 그런 거 따라가면은 결석으로 안 치는 거 아시죠? 응? 결석으로 칩니까? 아니잖아요. 다 출석으로 쳐요. 그래서 갔다 온 거 보고하고 거기 가서 한 거 가서 하면은 그것도 현장 학습이다 그래서 전부 출석으로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가 있고 또 부모님들의 협조가 있다면 가려면 애기 있으니까 부모님의 협조가 있다면 그 선교팀이 갈 때마다 한 명 내지 두 명씩은 고등학생들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인생의 어떤 뭔가 결정해야 될 그 나이에 많은 것을 보고 옵니다.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내가 거듭난 이후로 다른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목을 한번 걸어보자. 내 한번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내 한번 일생을 걸어보자. 예,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문제든지 또는 뭐 직업을 갖는 문제든지 그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런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잠깐 여기 좀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잠깐 보겠습니다. 리빙스턴 같은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봅시다 한번.
네일 리빙스턴과 그의 아내 아그네스 헌터의 안식처. 가난하고 신앙심 깊은 부모에 대해 그들의 자녀 존, 데이비드, 제네트, 찰스 그리고 아그네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813년 3월 19일 스코틀랜드의 블란타이어 작은 마을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태어났습니다. 리빙스턴의 부모들은 신앙심이 깊었고 리빙스턴은 자상한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차상인으로 인접한 교구들을 여행하며 종종 성경과 종교서적들의 보급인으로 활동하며 선교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중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마음은 간절히 헌금을 하기를 원했지만 형편이 허락질 않았습니다. 소년은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자 그 바구니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네일 리빙스턴의 아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가난하여 방직 공장에서 일하며 고학으로 글래스고 대학에 진학하여 그리스어, 신학, 의학을 공부하여 1840년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었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 리빙스턴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겪은 일들을 참석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칼라하리 사막 근처의 마보차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고 왼쪽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바람에 평생 왼팔을 머리 위로 들지 못하는 불구가 된 리빙스턴은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밤에 뼛속 깊이 찾아드는 추위와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육신과의 싸움은 처절했었노라고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어느 학생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그 힘겨운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는 별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3년 동안 아프리카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다가 1873년 5월 4일 치탐보 마을 오두막의 침대 옆에서 풍토병에 걸린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수많은 왕들과 위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중 리빙스턴의 무덤이 있고 그 비문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탐험가, 1873년 5월 4일 잠든. 30년 동안 그의 삶은 중앙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되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비문을 읽으며 둘러서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의 비문엔 무엇이라 새길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리빙스턴 그분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 기간이 또한 학생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정말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또는 우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중간 계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앙생활의 중간 점검이다 그랬는데 한번 제 자신이 한번 점수를 저 자신도 안 내봤는데 성경 말씀, 성경은 그래도 학생 신분 2독은 해야 돼. 성경 2독, 주일 말씀, 수요 말씀 1년을 쭉 봤을 때 한 100점 만점에 몇 점 될까? 찬빛 말씀은 내가 찬빛 공과하기는 몇 점 정도 될까? 기도를 하루에 적어도 한 7번 정도 하자 그랬는데 1년을 내 돌아볼 때 몇 점 정도 될까? 교재는 토요교재나 또는 가정교재나 헌금 봉사는 11조 주일헌금 그리고 선교헌금은 정말 몇 점이나 될까? 전도 학기별 한 명씩은 하자 그랬죠. 그래서 1년에 두 명씩은 하자 그랬는데 몇 점 정도 될까? 0점일까? 50점일까? 100점일까? 순종, 부모님께, 선생님에게 우리가 그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죠. 습관 고치기, 욕 안 하기라든지 정직하기, 거짓말 안 하기, 방 치우기, 일기 쓰기, 뭐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또 내 성격이 좀 고쳐야 될 면이 있다 그런다면은 이런 성격 고치기, 공부, 쭉 나름대로요 써놓고 나서 이게 이제 천점 만점인데 천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까? 주님 앞에 가면은 이것이 이제 점수로 이게 계산이 될 텐데 내가 얼마나 될까? 한번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2009년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새해에는 정말 더 나은 주님 앞에 나로 이렇게 나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겨울 수련회 형제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는 그 기쁨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수련회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우리 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집회반에서 말씀을 듣는 새 친구들 이번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